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7, 이사야 13-14.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세션, 이사야서 13장과 14장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에 대한 비용은 없고 월급도 받지 않지만 FRS, 조명, 난방, 커피 등의 비용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에 바구니를 놓아두었고 FRS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기에 일해서 2달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팔스에는 항상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이고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준다면 기쁠 것입니다. 봉투에 접거나 붙이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58-4222로 전화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인원의 직원인 제니 라벨과 케이트 리테, 에런 힐과 란으로 운영되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걸립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원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괜찮 감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자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값없이 하늘 궁정을 떠나시기로 선택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이 여기 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려 하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형제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권력과 소유물을 너무 질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성취하시는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이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책을 탐색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오늘 밤 우리는 제가 신뢰에 대한 교훈이라고 부르는 13장부터 35장까지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찌 너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느냐? 당신이 확고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확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장부터 12장까지에서 아하스의 신뢰 실패와 그로 인한 결과가 다윗의 참 아들인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의 장에서 우리는 30년 전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불렀던 예전 스타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수업을 다시 공부하고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6에서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13장부터 35장은 세 부분, 실제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부터 23장, 그 다음 24장부터 27장, 28장부터 33장, 그리고 두 개의 결론 장인 34장과 35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밤은 이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탁, 선언, 또는 열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불리는 일련의 것입니다. 대선지자 셋다. 내가 지우개로 뭘 한 거지? 아, 저기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세 명의 주요 선지자 모두가 열방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실제 의미에서 소선지자 중 두 사람인 나훔과 오바댜는 각각 국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훔은 앗수르에 대한 선언이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사람은 각각 책의 서로 다른 위치에 열방에 대한 선언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가 598년에 그곳에 갔을 때 예루살렘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침실이다. 그곳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겔은 멍하니 2년 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전해진 열방에 대한 광고는 모아서 바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당신은 힘든 교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가? 절대.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안 돼요. 이사야는 이 교훈의 시작 부분에서 바로 여기에서 열국을 상대로 그의 신탁을 내렸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을 공격하는 두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큰 원수인 아시리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라들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심판 아래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에서 우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언을 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볼 두 장, 13장과 1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읽어보셨다면 그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정확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가 하는 일을 이곳에 두는지 등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오늘 밤에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언어의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탁이고 메시지이며 부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관해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제가 메모에서 언급했듯이 바빌론은 현 시점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아마도 2장에서 일종의 연대순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처음 메시지를 전한 735년부터 701년 예루살렘 앞에서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일반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일종의 일반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서 하는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적입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곳은 바빌론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항상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항상 뉴욕이 워싱턴 DC와 관련하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저 아래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지만 그들은 더미에 불과합니다. 우리 뉴요커들은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는 방법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빌론은 니느웨와 아시리아에 대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곳의 시골뜨기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항상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장과 39장에서 결국 히스기야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승선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으로 개봉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행하면서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글을 읽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내어 처음 16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언어의 맛이 무엇인지. 헐벗은 언덕 위에서 신호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치고 손을 흔들어 그들이 귀족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 거룩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내 용사들을 불러내 노를 집행하게 하였으며 내 교만하게 높이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 위에서는 큰 무리에 떠드는 소리여, 나라들이 떠드는 소리여, 민족들이 모이는 소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에게 멸망같이 가까웠느니라. 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약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할 것이며 고통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 중인 여성처럼 영어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경악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꽃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잔혹하게 진노와 맹렬히 놓아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하실 날이 오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두워질 것입니다. 다른 빛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고 악인의 죄악을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의 터뜨리는 일과 무자비한 자의 오만한 오만을 그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귀하게 만들고 제물로 바친 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는 쫓기는 노루처럼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각 자기 백성에게로 돌이키리라.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발견된 사람은 누구든지 밀어낼 것입니다. 잡히는 자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 16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평화.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빌론. 오픈 공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선언, 즉 신탁이다. 처음 16절에는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의 맛은 무엇입니까? 파괴? 예, 그렇습니다. 현지인가요?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는 인류를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이 떨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사야가 보편적인 심판 진술과 함께 이 전체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물론입니다. 아니, 물론 그때는 그랬다. 내 말은 이건 미친 짓이야. 이것은 켄터키주 제스몬 카운티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는 제즈만 카운티보다 훨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의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10대나 10대 후반인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 동안 극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미국의 기독교는 소수 종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종교였기 때문에 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에게는 그래,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꽤 쉬웠습니다. 응,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응.
온 세상이 그의 바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영국과 같이 우리가 소수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고 거기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러나 상황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이 임할 특별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 거만, 무자비.
우리는 이전에 그 말을 들었고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교만의 산물인 교만과 오만, 무자비함은 왜 여기와 책 전체에서 그것들을 골라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죄입니다.
즉, 나는 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사람들 중 몇몇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술주정꾼과 중독자, 포주와 매춘부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다른 많은 좋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높으신 야훼와 그 결과로 어떤 인간 육체도 그 자체로 그의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므로 책 전체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누구에게도 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시도. 모든 사람의 원죄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치기 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부심과 자존심 사이에는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래, 그래.
프라이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은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스스로 창조하거나 스스로 제작한 가치가 아니라 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갖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화학적으로 당신의 가치가 7달러 38센트 정도인 것은 알지만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아니, 난 별로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역자존심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의 눈에 내가 가치 있는 줄을 안다. 그가 나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당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가치가 있어요.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외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 안에서부터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좋다. 좋아요. 괜찮은.
이제 17절에서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보라, 내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꼴수를 휘젓고 있느니라.
그들의 활은 젊은이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은 자궁의 열매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린이들과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열국의 영광과 갈대아인의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라. 이제 초점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만과 허영과 영광을 대표하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국가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메모에서 언급했듯이 미드는 오늘날 이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페르시아 만을 향해 흐르며 역사적으로 두 강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와 동쪽 사이의 경계를 제공했던 산맥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이다. 미드족은 이곳에 살았고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빌론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에 있고 아수르와 니느웨와 갈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드족은 바빌론 여인들과 동맹을 맺었고 함께 605년에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말을 바꾸고 벌꿀술은 페르시아인과 동맹을 맺고 함께 바빌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거의 200년 후에 벌꿀술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선동될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년 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꽤주에 깊게 조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부심, 화려함, 화려함, 영광.
자, 우리는 이전에 영광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책을 마치기 전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어로 영광의 의미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은.
좋아, 좋아, 좋아.
나에게 작은 영광을 주소서. 그 사람에게 금별을 주세요.
물질, 무게, 의미.
단지 베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는 일몰입니다. 우리는 저번 밤에 아주 멋진 것을 보았지만 당신은 돌아서서 이봐, 일몰 좀 봐, 이제 온통 회색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 의미, 권력, 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누군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것이 바벨론이 먼저 선택되는 이유이며 그것이 열방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 장에 따르면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스왈드의 영광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싶은 곳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영광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19절은 20절, 21절, 22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도 이사야는 단어 그림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왜?
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림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대조. 그리고 왜 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러한 특정 사진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세 장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보면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카탈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건 좀 과잉이죠. 그렇죠. 너무 죽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인류를 오빌의 금만큼 희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어있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소부.
우리는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이에나, 자칼, 울부짖는 생물. 그리고 타조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아마도 거기에 타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석 목록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어떤 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보석 목록을 보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전체에 대여섯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빼미를 얻을 수도 있고 타조를 얻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른 여러 마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점입니다. 영광스러운 바빌론. 창문은 깨져 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하이에나들 뿐이다.
우와!
라틴어는 sic semper gloria이므로 항상 영광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는 언어를 증폭시킵니다.
응,
다시 말하지만 이 주장의 일부는 사용된 단어가 때때로 사티로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티르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일부입니다. 네, 정확히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도는 충분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34장으로 내려갈 때 이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궁전에 서식하는 동물의 목록도 더 길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중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1800년대 후반까지 바빌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500년 넘게 이 도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뉴욕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내 얼굴이 사라졌어요. 뉴욕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20피트 상승한다면 맨해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 1절부터 4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도 그들과 합류하여 야곱의 집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의 땅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서 그 단락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잠시 후에 여기서 자존심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바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점에 삽입된 이 문단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왜 열방을 신뢰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까?
두려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적국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다른 적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를 믿으세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유배지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라.
그는 추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와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아하스 왕님, 제 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그의 이름이니라.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나라를 불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뭔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기로 향할 것입니다. 당신은 바빌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다시 데려올게요.
신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동정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 아니요. 전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닉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당신은 이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광채 앞에 엎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중앙에 여러분은 양쪽의 국가들의 힘이 있고 양쪽의 국가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분의 보살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당신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당신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여러 지점에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순장으로 내려가면 생생한 색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자, 그럼. 중간에
사절금, 실제로, 그리고 다시 여기서 2절에서 3절까지가 약간 흐려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도록 되어 있는 힘든 봉사의 고통과 혼란에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이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비탄.
바벨론 왕을 향하여 애도하라.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맥락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발을 디딘 당신. 조롱하는 애도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메모에서 말했듯이 이 시는 특히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2와 23은 마지막 연과 같은 맛으로 끝에 추가됩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전개된 시입니다. 애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시가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형식에 대해 이전에 여러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개의 비트라인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펴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만 단어가 다른 동의어 개발입니다. 이제는 애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에 관해 말할 때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도는 일반적으로 3.2입니다. 그리고 이를 림프미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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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게 바로 이것이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 형식은 에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언어는 전형적인 에도의 표현입니다.
아,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운다.
등.
이것은 완전히 모의된 것입니다.
아,
당신이 죽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당신이 가셨으니 온 땅이 기뻐 노래합니다. 그래서 빗고는 소리가 납니다. 끝에서 끝까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저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 밀턴, 존 밀턴은 사탄의 이름이 이사야서 14장에서 유래한 루시퍼, 루서퍼라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루시퍼라고 언급된 곳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예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
다시 말하지만 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자존심은 무너질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의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시의 구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압자가 어떻게 그쳤는가?
그리고 또 그것은 에도의 언어입니다.
아, 압제자가 멈췄습니다.
무례한 분노가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의 지팡이 곧 진노하여 열방을 핍박으로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건 사탄이 아니죠?
저 사람은 지상의 왕이다.
온 땅이 정상적인 애도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속나무들이 너를 보고 기뻐하며 레바논 백향목들도 말하기를 내가 쓰러졌으니 나무꾼이 우리를 치러 오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스탠자 지구입니다.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지구는 기뻐합니다.
특히 8절에서는 아수르 왕들이 광대한 숲을 벌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숲은 아시리아에서 사라졌습니다.
숲이 무성했지만 우리 인간은 나무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궁전을 위해 레바논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바논 전체에는 두 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곳이 북쪽이라면 지중해는 저 밖에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로 튀어나온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계곡이라고 불리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베카, 베커는 아랍어로 계곡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베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또 다른 산맥인데 훨씬 더 큽니다.
헤르몬산은 그 산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산맥과 계곡 모두가 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높은 산, 거친 계곡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는지에 대해 계속 자랑했습니다.
이사야는 당신이 죽은 것을 나무들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다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가 사라지면 땅은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변화합니다.
지구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9, 10, 11에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당신이 오실 때 아내 수월이 당신을 만나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지도자였던 그들 모두를 환영하기 위해 어둠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라들의 왕이었던 모든 자를 그 보좌에서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 네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약하게 되었느니라 하리니 당신은 우리처럼 되었습니다. 너희의 영화는 수월꽃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리고 여기 11절 끝에 있는 그림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 장래 행렬이 있습니다. 하프가 연주되고 갑자기 수위가 뒤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더기와 벌레. 지구는 기뻐합니다. 당신도 우리만큼 약하기 때문에 지옥은 기뻐요. 당신이 우리를 죽였어. 당신은 우리를 여기로 보냈고 이제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왔습니다. 환영. 세 번째 연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여기, 특히 12장, 13장, 14장에서 그는 고대 세계의 일부 신화에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새벽의 아들, 낮별 이어, 당신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열방을 쳐서 땅에 엎드러뜨리신 주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나는 구름의 높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만들 것이다. 가나안 신화에는 바알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과 싸우고 있으며 죽음이 일시적으로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은 나는 바알의 왕좌에 앉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팔걸이가 팔꿈치에 비해 너무 높아서 발이 발판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들도 합류하여 그에게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여 여기서 신이 아니라 인간, 내가 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장교가 그들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36장의 상소에서 그는 아수르 왕이 다른 모든 신들을 멸하였으니 너희 신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와!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과 소위 신이라 불리는 이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열방을 쳐서 땅에 엎드러뜨리신 주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잘 전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극작가 도로시 세이어즈, 도로시 세이어즈는 악마를 극의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악마의 삶의 역사를 알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나 15절에서 21절은 우리를 땅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당신은 구덩이의 먼 곳까지 보호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킨 사람이냐? 누가 왕국을 흔들었나요? 세상을 사막처럼 만들고 그 도시들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수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방의 모든 왕은 각각 자기 무덤의 영광 중에 누워있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혐오스러운 가지처럼 무덤에서 쫓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유산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옷을 입고 발에 짓밟힌 시체와 같이 구덩이 돌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을 너희는 그들과 함께 장사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땅, 지옥, 천국, 땅 이 왕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신은 명예롭게 매장되지도 못한 채 다른 시신들 사이에 묻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능한 최악의 굴욕. 이것이 605년, 죄송하지만 705년의 전투에서 사망한 아시리아 황제 사르곤을 언급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아시리아 황제이며 실제로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런 생각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손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굴욕, 즉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결과는 굴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와! 오늘 밤에는 절대 끝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 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개의 신탁이 더 있는데, 하나는 아시리아에 대한 신탁입니다.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메모에서 말했듯이 초점은 지금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리의 큰 위협입니다. 그건 어때?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가까운 이웃 블레셋과 모압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질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할 때 너희는 무장을 해제하고 헐벗고 망신을 당하고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이 스탠리 존즈가 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다음에 악마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면 목을 구부리라고 말하십시오. 목 뒤에는 못 박힌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스탠리 존즈는 다음에 악마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면 머리를 숙이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악마의 목 뒤에는 못자국이 난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롱이네요.
예.
기타 의견, 질문, 관찰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직 몇 분 남았습니다.
예,
그는 적어도 701년까지 살아있었고 아마도 그보다 늦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연대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연대이다. 12년 문제가 있습니다. 1960년대의 한 남자는 놀라운 방법으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거의 모든 것에 답을 하더군요. 일부 학자들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날짜가 작동합니다.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727년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696년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716년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6년, 즉 그로부터 11년 후인 685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사야를 속이 핀 나무 속에 떨어뜨려 그곳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희미한 빛은 므낫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696년 이후이거나 685년 이후입니다. 므낫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글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곳이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사막 동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위해 만들어진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나는 꽤 어렸습니다. 나는 아마도 이 지역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응,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중부.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사야에 대한 암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계시록이 이사야처럼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오만을 대표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팀나헤이가 옳고 바빌론이 세계 강국의 중심지로 재건된다면 나는 티켓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벨론이 여기 13장의 첫 부분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곳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멸망의 상징입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오, 아버지, 우리의 겸손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지진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능력인 교만은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사람들에게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과 당신께서 우리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당신 안에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세션, 이사야서 13장과 14장입니다.